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왔을 나를 따르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뜻밖의 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 만약에라는 이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알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또한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의 삶을 보며 아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러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지 하고 다가오는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좀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포기해야 하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가죠. 떠나간 청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24절 보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느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늘기가 사실 얼마나 작습니까? 시력이 나빠진 분들이 바느질 하려고 바늘기에다가 실 넣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늘기는 그 가는 실 하나 통과할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죠. 하물며 낙타같이 큰 동물이 어떻게 이 바늘길을 통과하겠습니까? 낙타가 사실 우리가 잘 볼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크기가 한 5.9feet에서 6.6feet, 무게로 따지면 880파운드에서 한 1300파운드까지 가거든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타를 어떻게 이 바늘길에다 넣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과정법을 쓰고 계시는 거죠. That's impossible. 그거를 강조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이 과정법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직장에 맨날 지각하는 어떤 직원이 있는데요. 그날따라 아침에 아무도 출근 안 한 그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웬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 강조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과장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척도가 그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관통하는 두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을 300여 명 둔 이상 거의 뭐 중견기업의 CEO보다 잘 나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부자였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국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그의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야, 지갑을 없애라, 사유재산이 없어야 천국에 간다, 땅 문서를 팔아라 이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재물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비록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던 거죠. 아니 재물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상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이 서로 하는 이 말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 혹은 결단으로 그 안에 있는 욕망과 제약을 어찌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 불교에 종사하시는 우리 그 종교인들을 보면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벽만 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면벽 수행이라 그러죠. 이게 한 벽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져서 앉아 있고 그 하얀 벽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보면서 내 마음도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얗게 될 수 있도록.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벽만 보고 산다고 그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저 종교개혁자 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우리 마음 속에서 자꾸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인 셈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즉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죄악을 버릴 수 없고 그러한 욕망된 것을 버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비록 낙타 같은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바늘기와 같이 조그마한 천국 구멍도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재물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재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내 자녀이든 사업이든 학벌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가치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던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역할 때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그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에게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들 혹은 딸도 있었겠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페이첵, 생업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쓰고 월급, 페니, 다임, 니컬 하나 안 주는 이 제자의 길을 택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뒤로 한 채 지금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함께 잘 나가던 그 비즈니스 내려놨어요. 그 고기 잡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일꾼들까지 고용해서 사업을 그 넓혀왔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마태, 레위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돈 잘 버는 직업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CPA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희생했고 수고했던 거, 그거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지, 나처럼 많은 거 포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거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래 너희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너희 정도면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에 대한 답은 그래 너희 정도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와 같은 사람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축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단절하는 것, 지금 그런 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신천지 그 이단을 보면 그 새로 이렇게 개종한 그 젊은이들을 자꾸 집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집에 부모님이 막 장로님, 권사님, 기존 교회에 아주 독실한 신자분들이면 아예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신천지 그 회원들끼리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완전히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가족의 연을 끊어라,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맡기신 그 사역을 제일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신학교 시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총신대학교에 이제 갓 입학해서 20살 된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희들끼리 등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제가 뭐 설교 때 간혹 이런 얘기 합니다만,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우리가 그 신라의 그 골품제를 해가지고 쟤는 성골이다, 100명 넘어가는 목회자 아들이면 쟤는 진골이다, 부자 장로님 아들 쟤도 진골이다, 그래서 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6두품 5두품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집에서 정말 쫓겨난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는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자기 형 누나는 뭐 다 의사 뭐 변호사 잘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 젊은 날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요, 집에서 나가라고.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막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우고 변기통에 막 집어넣고 너 교회 나가면 내가 너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막 맨날 화내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기숙사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애가 있어요. 집에서 학비를 안 주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플러스 교회에서 뭐 청소 같은 것도 다 하면서 어떤 애들은 정말 그 교회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한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논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지내면서 교회 청소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제 친구들의 그 제 동기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나고 나서. 오늘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세요. 금세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백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아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참 제가 보니까 참 귀한 주의 종들이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렸던 제 친구들이요. 절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요.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채플 시간에요. 예배가 끝나면요. 남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끝까지 남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등록하고들. 집에서 등록금을 안 주니까 학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 행정실에서는 돈 내라고 안 그러면 학교 잘린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 좀 내달라고. 집에서는요 이미 쫓겨났죠.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뭐 거의 아들 취급도 안 하고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신학교 이 길 왔는데 등록금 그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 점심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까마귀처럼 사용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자리를 비우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가방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학교 점심 먹을 수 있는 식권 몇 개 사가지고 몰래 이렇게 찔러주고 다 주고서 제 친구들 정말 제가 봐도 졸업 못할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하철 그 1,100원 표 끊는 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몇 정거장 되는 그 지하철역을 막 걸어다닌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다 목회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간증도 있어요. 그때 그 자기의 성경책을 태워버렸던 그 아버지, 그 성경책을 그 변기통에 넣어버렸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요 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30절 말씀 특별히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버린지도 몰라요. 내 형제 자매도 그런지 몰라요. 근데 교회 오면 내 영혼의 부모들, 내 영혼의 형제 자매가 정말 100배로 있는 거죠. 누군가는 정말 나의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고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그 한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 끈끈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현세에서 잃어버린 거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우리 주님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 주의 일을 견고하고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생하는 거 주님 다 은밀히 보고 계셨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자들의 자세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정도 많이 포기한 자들이면 지금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주님 저 보세요. 주님 저 지금 아내도 자식도 배도 그물도 내 아버지 비즈니스 잘 나가던 그 세리 텍스 컬렉터 직업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따랐어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겠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3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다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린 다 버렸습니다. 주님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천국 가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야고보 요한 권력 욕에 눈멀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떠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욕심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다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따르고 있었던 거죠. 31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결국에는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은 자가 첫째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첫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향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나 포기한 거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신 거죠. 아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여전히 그 세상 욕심 있지 않느냐? 죄악된 삶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그 물질의 유혹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관통해서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지금은 비록 처음 된 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하면 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 착하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